거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적거리다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던 그 식구의 눈길을 닫자 한동안 그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콧끝이 시큰해졌더랬습니다. 시인은 자기 성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있을세라 조그마한 바람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제는 한없이 둔감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울적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야 없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지 않는 내 모습에 부끄러움마저 느끼지 못하는 그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들이 연구해 놓은 그 신학 서적이나 이 자료들을 뒤적거리지 않고는 도무지 이 거룩에 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텅 비어 있는 삶을 이렇게 발견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한다. 하기오스가 신약 성경 230번이 나온다. 이 하기오스의 동사형 하기아조로는 18번이 나오고 이 하기오스의 변화된 말인 하기조이마이는 성화라고 한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룩에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다. 또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이중적인 존재인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이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성화와 같은 말이다. 이런 류의 지식들, 이런 지식의 조각들이 내 남루한 삶을 키워서 깨끗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다는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더 난폐스러워집니다. 그냥 거룩함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어떻게 좀 더 노력하면 공부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 구멍난 이 영역을 성경 지식으로 메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런 게 근데 우리 목회자들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배 참석 횟수에 또 봉사하면서 누리는 성취감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 몇 년 했고 지금은 어디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런 행위 말고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무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인 이 교회와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나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만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시오.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10분만 응시하고 있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행동만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성찰을 대신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위안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주님이 가신 길과 가장 비슷하게 따라갔던 바울도 이 괴로움, 이 딜레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반면에 전혀 다른 어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한 어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던 사람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울통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우님들, 관건은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용기를 얻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 몸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몸인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도무지 내 삶 속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함에도 지금처럼 괴롭지만 거룩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우님들, 거룩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룩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의 반대말 뭐 비천? 뭐 죄? 죄라는 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핏기를 잃어버린 그런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말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사후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단어입니다. 좀 피부에 와닿는 거룩의 반대말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룩의 반대말 뭘까요?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의 반대말은 나예요. 나. 나. 거룩이 뭘까?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도대체 거룩이 뭔지 알 수가 있나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발견한 거라고는 거룩의 반대말밖에 없었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을 알겠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런 결론밖에 도달하지 못했더랬습니다. 비참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제 모습으로는 어떻게 거룩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만 하는 그 비참함, 그 괴로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나이지만 거룩의 비슷한 말, 아니 거룩의 동의어 또한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00명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굉장히 사랑합니다. 밤마다 저는 곤히 잠들어 있는 딸들의 이 얼굴을 보면서 기도 겸 묵상 겸 이렇게 흐뭇한 시간을 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인생 참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 겸 마음의 속삭임 같은 것들을 하긴 합니다. 이게 아마 모든 아비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아이들의 미래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곧 결혼해서 내 품을 떠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아이들을 와가지고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하셔 그 결을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막 저를 버리셔가지고 결국 이 아이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의절을 하더라도 이 결혼 필사적으로 막아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인격적이고 성품 좋고 저보다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아버지들 많이 있죠?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나만한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이런 분들 있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통. 네. 나보다 나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적어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야겠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어야겠다. 나보다 더 순결하고 또 나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딸아이들이 꼭 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위경이라도 만나라 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딸아이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야 하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딸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제 목숨이 10개라면 이 10개를 다 초계와 같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 딸아이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제 아이들은, 제 딸아이들은 절대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역설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두 개의 연결고리가 같아요. 사랑이에요. 지향이 같습니다. 전 여기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거룩해질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지요? 지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하다면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지향점이 있으면 쪼개진 시간 속에서의 나를 보면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도약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름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룩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믿으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게 그 이유가 그들로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강체가 우리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에서 2000년 동안 아니 영혼의 시간 동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질까요? 주님의 이 사랑이 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이 포효가 지금 이 순간도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있기에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중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커녕 거룩의 반대말의 표본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쉽게 화내고 앙심을 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자신을 성찰하는데 게으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터무니없이 뻐기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규모 없는 처신으로 주위에 피해를 줍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력 가운데 있지만 또한 위로부터 끌어당기는 거룩이라는 영적 오름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은총이 중력을 이기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끈질긴 지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오름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수백 번 넘어지더라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 하는 뜻을 받드는 것, 받드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침반 보시지요. 미세하게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성화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바늘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의 오름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 영혼의 빛까지 빼앗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끈질긴 지향은 그저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향은 시선의 지향뿐만 아니라 몸의 지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이 정욕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훈련, 단순한 삶을 꾸리는 훈련,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디모데에게 연단의 필요성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훈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훈련의 바탕은 절제입니다. 과해서 좋을 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른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금식이 영성에 좋다는데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매일 음식을 먹되 조금씩만 먹어서 배부른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참 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몫에 날을 잡아가지고 며칠씩 굶는 그런 금식도 중요하지만 요는 매일매일 욕심을 버리고 금식, 즉 절제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훈련해야 제대로 된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바울사도는 무절제하게 치닫기 쉬운 자기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영적 오름길에 오른 이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진심으로 영혼의 성장을 바라십니까?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서 자녀들에게 거룩의 반대말로서가 아니라 거룩의 본딧말로 거룩의 삶을 살도록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금식에 관한 이 말씀을 그 얘기해 주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 목사님은 힘 좋고 거침이 없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산삼뿌리를 먹어서 힘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예,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장자의 달 생편에 나오는 목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 주나라에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선왕이 닭 싸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닭 싸움은 이 닭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매일매일 닭을 선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쓸만한 두 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닭을 조련시키는 최고의 조련사인 기성자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닭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닭을 최고의 투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려가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왕이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싸울만한 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닙니다. 아직 이 닭은 교만해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마구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이 보냈지요.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기승자를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싸움터에 내보낼 만한 그런 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 닭이 교만한 건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승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지 않았느냐?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기승자가 단호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에 살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싸움떡이 눈빛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고집을 피워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기성자가 왕 앞에 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목개처럼 보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덕이 충만해서 다른 닭들이 그 모습만 봐도 싸우지 않고 도망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어렸을 때 제가 제게 큰 교훈을 줬던 한 가지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만 들고 제가 설교를 마실 텐데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꽤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대형 이마트를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꽤 큰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게 되셨는데 정리하시면서 이제 언양에 농장을 하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업 이후에 이제 노후를 그쪽에서 보내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도 용인에다가 자연농원을 이렇게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 뭐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그렇게 농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양에다가 이렇게 농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병철 회장님은 꽃과 나무를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를 좋아하셨습니다. 개를. 꽃과 나무를 사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신기한 개, 보기 드문 그 개들을 사다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바뀌었잖아요. 에버랜드는 지금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농장에는 개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개랜드입니다. 개랜드. 네. 이 개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얼마나 또 많은 냄새가 나는지 다 우리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희귀한 개들이 참 많이 보이죠. 몸통 긴 개, 다리 짧은 개, 이상한 개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런데 20년 전에는 그런 개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걸 해봐야 뭐 일본의 아키다, 뭐 도베르만, 세파트 뭐 이런 종류의 진돗개 이런 종류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수완이 좋으셔서 그런지 세계에 있는 가진 생전 처음 보는 그 개들을 다 이렇게 사다 모으셨습니다. 개가 농장에 150여 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판이죠. 네, 개랜드 맞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도사가 대여섯 마리 있었는데 그중에 두 마리가 투견이었습니다. 투견. 여기 청도에 소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 전에는 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싸움을 했습니다. 투견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 챔피언과 소형 챔피언이 저희 집 개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개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대형 챔피언 한 마리가 1,500만 원, 소형 챔피언이 800만 원, 2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개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언양하면 유명한 거 있지요. 언양 불고기 이런 거. 저희들은 불고기 잘 안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 개는 일주일에 세 번씩 이 언양 불고기를 사다 먹였습니다. 먹이면서 저희들 가면 개 끄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 개만도 못한가 이런 그만큼 개를 이렇게 애지중지했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주변에 있던 비싼 개들 많이 물어 죽였어요. 덩치가 대형 챔피언은 정말 송아지만 합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몸무게가 백 몇십 킬로씩 이렇게 나갑니다. 장정 한 사람이 개를 산책을 못 시킵니다. 뭐 우리 송 목사님 정도면 이렇게 산책을 시킬 수 있을지는지 몰라도 저나 이사멀 목사님은 어림도 없습니다. 개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개입니다. 도그랜드 무법자죠. 이 대형 챔피언. 근데 하루는 아버님께서 어디서 군견을 한 마리 또 좋은 군견이 있다는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셨나 봐요. 이렇게 멀리 전방에 가가지고 군견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군견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군견이 이렇게 전방에 수색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개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외부를 반출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개를 살려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좀 들이셔가지고 개를 이렇게 구출해 왔습니다. 개가 군견이 농장 저 밑에서 아버지에게 목줄을 이렇게 잡혀가지고 약간 쩔뚝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중간쯤 올라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농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150마리의 개들이 막 새로운 손님이 왔다고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가 이제 세버트가 점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지저지는 게, 짖는 게 더 심해졌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가 그 개들이 우리들의 양쪽으로 쭉 도열되어 있는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있는 개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챔피언 투견이 있는 그 자리 지금까지 와서는 이 소리가 거의 멎었습니다. 이 대형 챔피언이 이 개를 물겠다고 물어 뜯겠다고 온몸으로 우리를 쳐대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가까이 마주서자 그리고 이 개가 고개를 들어서 이 투견을 한번 쳐다봤을 때 이 대형 챔피언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가 주변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퍼트, 다리를 쫄뚝거리는 이 세퍼트는 유유히 걸어서 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대형 챔피언은 개지만 맹수입니다. 여럿을 물어 죽였습니다. 힘이 황소 같습니다. 그런데 세파트는 그 투견의 크기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받은 군견 이 세파트가 그 기세로 이 투견을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견이나 경찰견을 훈련시킬 때는 멈추는 법을 먼저 훈련시킵니다. 서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먹이를 앞에 두고 절제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개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기성자가 그 닭을 훈련시켰을 때 발톱을 세우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핥히고 쪼는 법을 훈련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충동에 적의 충동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법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거룩의 오름길에 들어선 우리가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던 윤종주 시인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거룩의 오름길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럴 때 잎새 있는 바람에 괴롭고 별에 스치는 바람에 탄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 거룩의 오름길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 지금도 그 길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본딧말 그대로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